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시작하는 본론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본론 내용이 시작된 1장 내용은 분량은 매우 작지만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과정들이 소소하게 다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본문들마다 조금씩 좀 깊이 생각해보고 조금씩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뒤쪽으로 넘어가면 천국에 가서 여러 장면들을 보는 것, 그 이후에 모든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들은 내용들이 상세하고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냥 조금 읽어가도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다 반복해서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읽은 이 1장 뒷부분 내용은 작게 작게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에 나오는 내용은 크게 보면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배 받으시는 분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17절 맨 첫째 줄입니다. 예배자인 요한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17절 중간 부분도 20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크게 보자면 예수님께서 예배 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뒤에 가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종종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곤 하죠. 우리가 오늘날 예배드릴 때 설교 시간이 있는데 도대체 신약성경 안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나 예배 시간에 설교하란 말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장에 보면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다고요. 지금 나오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선포는 앞으로 이제 2장에서도 계속 말씀을 주실 건데 그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또 말씀을 주신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주님 자신에 대해 선포하신 17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19절부터 20절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앞부분 17절과 18절 내용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포예요. 17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먼저 나오는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려 있는 그 요한에게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첫 번째로 주님의 오른손을 얹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생애 사역을 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호소하거나 그러면 말씀으로 고쳐주시거나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은 많은데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거나 일으켜 세워주시거나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몇 번 안 되는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신 사건을 잘 보면 모두 공통점이 있죠. 주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건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항상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그냥 멀티까지 떨어져서 너는 불결하니 부족하니 죄가 있으니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셔도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엎드려져 있는 요한을 잘 이렇게 어루만져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거예요. 공생애 기간에도 만져주셨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주님이 행하신 모습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예배자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예배자는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 누군가를 만져주시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어루만짐을 받기 원하면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상한 우리의 육체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하시는 게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건데, 그 선포의 첫 번째 내용이 17절 중간부터 나와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는지를 보면 세부적으로 네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신 거죠. 주님이 시작하셔야 시작하고요, 주님께서 끝내셔야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표현하면, 아,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또 온 세상에 참된 주인이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처음과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읽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처음과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만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일곱 교회들이 이 글을 읽을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만 재판받은 게 아니죠. 여러 번 재판받으셨습니다. 여기 끌려가서 재판, 저기 끌려가서 재판. 그러다 결국 어떻게 최종적인 판결을 받는가? 빌라도가 최종적인 판결을 하죠. 마지막 판결을 합니다.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면서 재판이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막 이렇게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막 결투를 하죠. 그러다 한 사람이 부상을 당했는데 다른 검투사가 이 사람을 죽일까 말 것인가 할 때에 쳐다보죠. 황제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황제가 손가락을 위로 치켜들고 있다가 밑으로 탁 내리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최고 권력자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남겨둘 것이냐 없앨 것이냐, 누가 결정하는가? 최고 통치자와 권력자가 결정을 하는데 그 표현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네 시작도 내가 주관하고 네 마지막도 내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주님의 놀라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일곱 교회를 향해 소망을 던져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시면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직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손가락을 내리고 황제가 손가락을 내려서 사형을 언도해도 주님께서 끝났다고 하셔야 끝이 나는 겁니다. 빌라도나 로마 황제는 다 껍데기에 불과하고 주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선포예요. 두 번째 선포는 1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명을 갖고 계신 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부수적인 설명을 하나 더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죽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난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제일 극심한 고난이 죽임당하는 거죠. 매를 좀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경제적으로 손실보는 것도 고난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고난이 끌려가서 죽임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난이 전혀 없었던 존재가 아니라 고난을 당한 적이 있다.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 심지어 끌려가서 매맞고 죽임당한 적이 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셨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해서 지금은 생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고난, 역경, 환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조건들 속에서 승리한 자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으면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 편지를 받게 될 일곱 교회는, 그리고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난을 우리가 비록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겠구나,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매를 맞아도, 감옥에 끌려가도, 관계가 파탄이 나도, 경제적으로 손실을 봐도, 심지어 순교하고 죽임당하는 꼴을 당해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질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갖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로 18절 뒤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게 세 번째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이에요.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표현 안에는 비록 구체적으로 들어있진 않지만 그냥 단순히 죽지 않고 목숨만 부지하면서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참 어려운 장면들 보곤 하잖아요. 연세가 있거나 노안이 있거나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 가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꽂아놓고 죽지 않게끔 유지하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유지하시고 또 세세토록 계시다고 하는 건 그렇게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면서 살고 있는 걸 뜻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세토록 있다 말씀하셨을 땐 그런 표현이 생략되는 겁니다. 영원히 생존하고 또 영원히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충만한 영광도 주님께서 다 누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과 풍성한 은혜를 또 영광을 주님께서 누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일곱 교회들은 소망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시는 마지막 네 번째 설명 18절 끝에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현실을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나 당시 성도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심각하고 좋지 않으면 뭐 굳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 속에서는 감옥 열쇠를 누가 들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곳간 열쇠를 누가 들고 있는가, 은행 열쇠를 누가 들고 있는가, 나를 붙잡아가는 로마 군인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그 감옥 열쇠는 누가 열고 닫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그렇게 선포하신다고요. 너희를 사람들이 감옥에 집어넣겠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황제가 너희들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천만에 영원한 형벌을 그리고 완전한 심판을 내가 행할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너희들을 문을 열고 끄집어내줄 것이고 지금은 황제의 자리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를 내가 끌어내어 영원한 심판과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유일한 심판자가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일곱 교회를 향해 주시는 귀한 위로와 권면 또 소망을 주시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 갖고 있는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장면은 크게 보면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예배에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는 예배 시간을 행하시는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 보시면 공생애에 사역하실 때 복음서들을 쭉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셨죠. 산상수훈도 하시고 다른 데서 들판에서 산에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설교였지 예배 시간에 하셨던 예배 설교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 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설교였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을 때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배 설교로서 하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예배 시간에 하시는 설교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 시간에 해야 될 중요한 설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하고 선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예배 설교의 특징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예배 설교를 지금 읽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실 때 보면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설명을 들어야 하는, 선포를 들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선포하십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이 지금 영광스럽게 임재하신 예수를 보았죠. 그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이거는 눈으로 보고 그냥 곧장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외모가 이렇다, 내 영광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들어야만 알 수 있는 진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목격하는 자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영적으로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될수 있어야 하고, 그런 은혜를 주님 베푸시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선포하고 설명하실 때, 설교하실 때,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다 예배드리는 자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과 관련된 내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네 가지 설명하셨는데, 처음에는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당하셨지만 승리하신 분, 세 번째는 영원한 영광과 영생을 소유하신 분, 네 번째는 최후의 심판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내용들이 이 편지를 받게 된 일곱 교회와 직접 상관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일곱 교회들이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요. 지금 현실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국 계속 또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받은 은혜는 예배자가 되는 특권이었는데, 결국 일곱 교회가 그리고 요한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고 배우고 알게 되면서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의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낭망될 때 어떻게 해야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 돈 잘 버는 법, 건강을 회복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서 소망을 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이전보다 풍성하게 알아가고 그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농담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부도 직전이면 늘 돈 걱정하죠.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그 걱정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에서 자식이 속을 썩이면 또 혹은 자식이 무언가를 하면 자식에 대한 걱정이 앞서죠. 그래도 예배드리러 나와서는 그 모든 것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면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다 누릴 수 있고 또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또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요한이 밤모습에서 누렸던 은혜들 우리가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참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다 보는 자, 듣는 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자,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각각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예비하신 가장 좋은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